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4장 유월절과 누룩없는 빵을 먹는 명절 이틀 전이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몰래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명절은 피하자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셨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여자가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 여자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하는 거야? 저런 값비싼 향유라면 1년치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들은 여자를 나무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이 여자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미리 향유를 부었으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이 여자를 기려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제사장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리옷 사람 유다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높은 제사장들은 그의 제안을 듣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이날은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쓸 양을 잡는 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쓸 손님빵이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그 집 주인은 너희에게 2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 방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아라. 두 제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유월절 잔치 음식을 차려 놓았다. 저녁에 예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다. 모두 상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 열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저마다 예수께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열둘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나와 같은 그릇에 빵을 적셔 먹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죽이라고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큰 화가 미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집어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말씀하셨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주셨다. 모든 제자들이 그 잔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다.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 밖으로 나가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믿음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저녁 너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였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선생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조금 더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괴로움과 걱정에 쌓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 세 제자를 남겨놓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자신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 고통의 잔을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한번더 따로 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너무 졸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잠이 쉬고 있느냐?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다. 시간이 다 되었다.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보아라, 저기 나를 넘겨줄 자가 오고 있구나.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다가 가까이 왔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유다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는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미리 약속해 놓고 있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그래서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 가까이에 서 있던 제자 하나가 칼을 빼어들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몸에 혼이불만 걸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도 같이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걸치고 있던 헛니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다른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선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그곳에 있는 화롯불 곁에서 불을 쬐었다. 높은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의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말이 서로 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 이런 거짓 증거를 댔다. 우리는 예수가 나는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뒤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거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 앞에 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도 이렇게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은 대답할 말이 없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입을 다물고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내가 사람의 아들이요. 당신들은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죄를 지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죄가 커서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분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말하였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예수를 넘겨받은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렸다.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지나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대문께로 갔다. 그 여종은 베드로가 아직도 대문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그 둘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베드로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패거리 가운데 하나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하며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뒤에 달기 두 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정신없이 울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Keep your eyes upon Jesus, for all that you ask He will do. He has called you to serve Him, and gladly He'll carry you through.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does what no other can do.
To Jesus,
believe,
and He'll solve them for you. Keep your eyes upon Jesus. He has made a new creature of you.
이사야서 제9장.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딸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심치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음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리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키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라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리니 이것이 연기기둥이 되어 휘돌며 올라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딸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여날 도와 주소서 외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고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인 신앙의 성장에 대한 권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미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고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다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의무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권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결과를 예로 들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미 확정된 교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과연 거듭나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거나 버려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의 의견으로 이미 확정된 어떤 것들보다도 분명히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말씀에 이것저것을 결부시키는 것보다는 분명히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음식을 예로 들었다면 여기서는 역시 신앙의 실제적인 단계를 들어 시작 부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반드시 초보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반드시 초보적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보다 깊은 신앙의 성숙, 즉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보다 영적인 교통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1절인데 이 내용도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도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면 초보는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버리다는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의미보다 반드시 지나쳐야 할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까지 이 초보들을 대략 나열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여섯 가지 정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1절 하반절인데 생명이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었던 죄와 어둠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는 신앙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단계입니다. 여기에 연결하여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 했는데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당연히 거듭남을 위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오순절날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하반절에 하는 복음의 응답자들에게 명령했던 순서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에도 앞의 회개와 믿음과 세례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즉 거듭남의 실제적인 시작이라면 연결되어지는 세 가지, 안수부터는 그 다음의 과정이 됩니다. 역시 안수를 필요로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미래적인 소망과 기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의 삶을 여기에 맞추려고 도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당연한 것들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 하반절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실제적인 삶을 다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긴다면 이라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체험만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에 진전을 당부해 놓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날 경우를 부정적인 예를 들어 있을 수 있는 결과들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인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모든 인류는 사실상 어둠에 갇혀 빛을 볼 수 없었고 마음도 영혼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도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비로소 영혼과 마음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맛보는 자체가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 즉 선물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5절에 라는 것 역시 신령하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지에까지 오른 영적인 사람이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지만 사람에게만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한 것은 요즘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로봇들과 다르게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능력은 없어도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심지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객체로서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까지도 강제로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 결정을 존중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배려에도 불구하고 거역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사자가 지게 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거듭나서 하늘의 신비와 영광을 맛보고 다시 이전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더 극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모독의 경계가 이와 같은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충약을 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세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 중심으로 열매가 아니면 버림을 결과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순종과 거역의 결과를 식물을 자라게 하는 땅에 비유하여 차이를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7절 상반절인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복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흡수하는 건 못지않게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내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열매보다는 채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7절 하반절인데요. 채소이든 열매이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결실을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결과는 과거의 죄의 뿌리에서 도저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연한 기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한 것인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8절 상반절 참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좋지 않은 영적인 결과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게 한 두 가지 식물 가시와 엉겅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형벌도 보다 분명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8절 하반절에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당연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표현보다는 버려지는 당사자의 외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열매의 대가는 좀 더 비극적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8절 하반절인데 마치 유익하지 못한 잡초를 뽑아 던져 마르면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이거나 완전한 멸망이 있을 뿐이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여인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교훈을 들려주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아들의 아내가 이런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남편과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이 쌓이면서 그 가정은 튼튼하게 설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맡게 되면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드립니다. 자기 집을 제 손으로 허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해를 끼칩니다.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앞서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은 정직하게 행합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본 것처럼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은 인생길을 걷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잠언 14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정직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잠언 14장 2절 하반절에서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신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인생의 한때 그런 길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상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이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믿음의 길을 탐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영적 탐험의 과정에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거나 던져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 간직한 소망의 이유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잠언 14장 1절에서 본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사이의 차이, 뒤이어 2절에서 본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사이의 차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의도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야 지혜가 자리를 잡는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지혜를 내면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입이 문제죠. 잠언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매를 벌며 삽니다. 그와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적절한 말을 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제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의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구유가 깨끗한 것은 좋은 일이죠. 집주인이 부지런하고 깔끔해서 연물통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경우는 돌볼 소가 없어서 구유가 깨끗한 경우입니다.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은 얻지 못하고 여물통만 깨끗하게 유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에 관한 것인데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집의 내부에서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소를 사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지출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짓는 농사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피하고 내 마음과 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읽으면서 살면 그리고 아무 일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이고 투자를 모르는 비생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경제 개념을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소가 많은데도 구유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좋은 일이지만 소가 없어서 구유가 깨끗하다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서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언 14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갑자기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하고 의아했었는데요. 이럴 때는 잠언 말씀을 큰 구조 속에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4절을 중간에 대칭축으로 놓고 위로 올라가서 5절과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라고 했죠. 4절을 중간에 놓고 3절 하반절과 짝을 이루는 내용으로 5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신실한 성품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 14장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네, 여기에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갖고 싶은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네요. 이런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져오는 복된 결과들에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지혜의 욕심을 냅니다. 이런 사람은 거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얻지 못합니다. 겸손한 태도로 배우고 성실한 자세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갖고 싶어 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혜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한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은 얻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어렵게 만들고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명철은 편견 없는 분별력과 변명 없는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편견 없이 겸손하고 솔직하게 성경을 읽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지혜롭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